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뵙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제 9장에서의 그 주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문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과 2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오늘 3, 4절로 좀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3절과 4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요. 좀 요 내용은 좀 찬찬히 좀 살펴보아야 될 거인데, 이 비방한다, 이 뭐랄까 좀 변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변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실제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변호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실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변호했을까?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또 사도로서의 자유도 있었었고요.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8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유로운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거 자유가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가장 고상한 형태의 자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는 분명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형제들, 주의 형제들이란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다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또 했고요. 베드로도 그들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아마 아내를 동반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역에 제한받고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지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 목회자가 어떤 집회나 모임에 아내를 동반하면 아내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또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가, 혹시 가정에 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목회자들은 곤란한 입장에 처할 때가 그런 저런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당신께서는 아내가 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뭐 세미나를 다니고 이럴 때가 많으셨는데, 그때 이 미기 목사님은 호기심 많은 성도들의 질문 공세에 못 이겨서 한번 아내와 함께 그 사모님과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대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모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종종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시네요. 같이 다니셔야 하나 봐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모와 떨어져서는 한시도 지낼 수 없는 매기 목사님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당신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든지 구설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매기 목사님의 자유라고요. 우리의 자유라고요. 사도도 이와 같은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독신으로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선구자적 이 선교사였고, 그 뭐 수많은 그 고난에 이렇게 노출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혼자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내 자유다 하는 거예요, 자유다. 6절로 가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와 바나바도 원한다면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굳이 선교사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 집에 머물러 있다 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설교자에게 사례하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절로 9절까지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랬어요. 당시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데 아마 소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의 커다란 바퀴를 메어가지고 그 주위를 돌게 함으로써 곡식을 빠 떨게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하여서 곡식의 나랄이 떨어지도록 했는데, 그리고 쭉정이는 공중에 던져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그 떨어져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들을 세우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설교자에게도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일을 함으로 마땅히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옛날 매우 아름답고 살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설교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설교자는 매우 깡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 직분자가 사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말은 통통하게 살이 쪄서 보기가 좋은데 목사님은 어찌 그렇게 마르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나는 내 말을 먹이고 당신은 나를 먹여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은 당신의 말을 잘 먹였는데 성도들이 당신을 잘 못 먹여가지고 바짝 말랐다, 이런 아주 은유적 표현이죠. 바울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 원리를 목사와 사역자들에게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돌보십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사도로서 자기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볼 때 이 문제를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면 목회자들과 육신적인 축복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다른 식당에 가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은 그 식당에다가 지불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고 다른 곳에 물질을 바치는 거죠.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항변하게 되는데 그 항변을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줄로 알아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를 받을까봐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했고 장막을 만들어서 자비량 선교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부정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요. 불행하게도 참 주의 복음을 가지고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어려움이 생기고 주의 복음이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없지 않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 대상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그 후원을 받을 권리도 있고 받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받는 것이 혹여 복음에 가려질까봐 자기는 자비랑 성교를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해서 이러니저러니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자, 10장 13절로 가보겠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역자들이 그들로부터 생활을 후원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대부분이 그들이 축복을 받은 그곳을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더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후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16절 봐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좀 뭐랄까요? 좀 목회자 입장에 조금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역을 하는 데서 후원이 필요하죠. 그런 후원이 없이 이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후원되는 것들이 옳게 쓰여야 되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후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요. 물론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사명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인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7, 8절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이죠. 뭐 그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급이 우리를 놀랍게 할 것이고 그 상급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때 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어요.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관한 간증을 하는데 20절로 23절을 보겠어요.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함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참 귀합니다. 사도 바울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경주하는 운동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 무엇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까? 상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지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하는 일에 1등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신령한 경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고난을 받자.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 하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참 귀한 가르침이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로 가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은행의 구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죽을 때 상을 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라 그 상은 영원한 복락이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결코 전략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목적 없는 일을 벌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질서 없이 교회를 돌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이제 27절로 가보세요. 27절 9장 마지막 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이 된다. 이 번역은 좀 어찌 보면 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해. 헬라어로는 아토키모스라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들의 그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얻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얻으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상을 얻으려면 운동장에 나가서 지금부터라도 출발해야 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죠. 참 너무 귀하기 때문에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른지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 주실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